주말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가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져요. 매주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와준 주말이 참 고맙습니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도 좋은 토요일 오후, 기분 좋은 노래 하나, 힘들 때마다 언제든 어깨를 내어주는 오랜 친구, 웃음과 위로의 말 한마디, 언젠가 떠났던 여행의 추억, 고개를 들어 바라본 붉은 노을, 늦은 오후에 커피 한 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만은 든든하고 넉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토요일 EBS FM 음악인의 책방 DJ 홍대광입니다. 오늘 아주 상큼하게 시작했죠? 에이핑크의 LUV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요즘 날씨 보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정말 나뭇잎은 계절 따라서 이렇게 물들어 가고요. 음책방은 따뜻하고 참 모든 조합이 어쩜 이렇게 환상적인지.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 살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 살은 우리의 감성이 살이 찌는 거겠죠? 네. 자, 홍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실 수 있고요. 포털사이트에서 음악이라는 책방 또는 홍책방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요일 살찌는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비드 최의 Happily Ever After. 주중에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미안하다 소개한다. 김세현님, 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 중인 학생이에요. 7시간의 시차 때문에 아침 9시에 홍책방 챙겨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 맞는 친구도 없고 삭막하게만 느껴지는 이곳에서 힘들 때가 벌써부터 종종 있는데요. 홍책방을 들을 때면 2시간 내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는 기분이에요. 그 맛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 있죠. 한국에서는 알람을 맞춰도 12시 이전에 일어나지 못했던 저였는데 어제 이어 오늘도 과제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오전 풍경은 깜깜해요. 말 그대로 답이 없거든요. 홍책방 2시간이 끝나도 제 과제는 끝이 안 날 예정이고요. 내내 과제하면서 홍책방 듣고 있을 텐데 여러모로 힘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김세현님, 일단 정말 타지 있으면 뭘 해도 외로워요. 진짜 맛있는 걸 먹어도요, 정말 북적북적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그 약간의 외로움이 있는데 정말 그 힘든 시기 잘 버티고 견뎌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는 날 저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멀리서나마 저희 방송이 위로가 되니 어찌나 감사한지. 하여튼 과제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요, 화이팅! 김현정님, 홍책방에서 어릴 적 나의 꿈에 관한 사연을 나누는 날이었었어요. 그때 제 어릴 적 꿈은 현모 양처였고, 양처는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현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사연을 보냈는데 홍디님이 마음 편히 먹고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1등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내년 1월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임신 25주차 예비 엄마가 됐거든요. 올해가 딱 결혼 10주년이라 더 특별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홍디님 응원도 너무 고마워요. 저도 뱃속 아가랑 홍디님 응원할게요. 이야, 야, 여기 정말 기쁘시겠죠. 네. 와, 결혼 10주년에 드디어 이루어진 첫 아이의 꿈. 정말 너무 축하합니다, 김현주님. 예. 일단 뭐 얼마나 그 이쁘고 귀한 자식이겠어요. 현모가 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때 이 사연 기억나요.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또 0627님, 한 달 동안 눈병 걸려서 약 먹고 힘들어했던 우리 서방님, 오늘 겨우 힘내서 논문 쓰고 있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한참 예민한데 전 또 휴일을 이리 보내니 속상해서 투덜투덜했네요. 저희 부부 힘내라고 요조에 내가 말했잖아 이 노래 좀 들어주세요. 아, 휴일을 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집에서 혹은 뭐 카페에서 논문 작업에 바쁜 그런 데이트를 즐겨야 되다니 좀 속상하지만 일단 눈병 난 게 어디예요. 한 달 동안 시달렸던 그 눈병, 아유, 옆에서 잘 그 양초 역할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경미님 사연까지 볼게요. 얼마 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주에 살지만 대학을 대구에서 나와 졸업하고는 친구들과 연락이 뜸하게 됐거든요. 반갑기는 했는데 이거 뭔가 촉이 왔습니다. 이 친구 드디어 결혼을 하는가 보구나. 역시나 친구가 결혼한대요. 근데 결혼식이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아리 학생들의 학예에 출전하는 날과 겹치는 거 있죠.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축하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명재야, 결혼 정말 축하해. 직접 가서 축하해주진 못하지만 내 마음 알지? 결혼하고 12월쯤 내가 대구 가면 한번 보자. 그때 못다 했던 수다 마음껏 떨자고. 오케이? 홍디 더불어서 박정현의 치카치카도 신청합니다. 하경민이의 사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쉽네요. 친한 친구 멀리 가서 또 축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마음을 전하니까 아마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경민님의 신청곡, 박정현의 치카치카, 그리고 0627님의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두 곡 전해드릴게요.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 이야기, 감성 이슈. 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는 시간이죠. 감성 가득한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감성 이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39년 만에 다시 손잡을 수 있게 된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은수가, 언니 이름 뭐지?
신봉남.
그래, 내 이름은 신봉남. 언니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언니 봉남 씨는 이복 동생 은숙 씨와 함께 보육원에 맡겨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5살이던 동생 은숙 씨가 1976년 미국 뉴욕주에 입양됐고, 2년 후인 1978년 언니 봉남 씨도 미국 버지니아주로 입양됐다. 자매는 불과 480km 떨어진 곳으로 각각 입양됐지만 서로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39년 후 성인으로 성장한 언니 봉남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미국 버지니아에서 일하다가 올해 2015년 1월 플로리다의 어느 병원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동생 은숙 씨 역시 간호조무사가 됐고 플로리다의 여러 병원에서 일하다가 올해 2015년 3월 복남 씨와 같은 병원에 취직해 복남 씨가 일하는 4층에 배치받았다. 두 자매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의 존재는 환자들 사이에 먼저 화제가 됐다. 동양인 거주자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 한국 출신 간호조무사가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릴 적에 한국에서 쓰던 이름 기억해? 성이 뭐야?
신씨야.
세상에, 나도 신씨야.
그러다가 어릴 적 한국에서 쓰던 성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캐나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친자매라는 답변을 받았다.
내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아요.
전 항상 제 동생이 어딘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우리의 재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파울로 코엘류는 그의 책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자매의 간절한 바람이 기적을 이뤄낸 게 아닐까. 오늘도 우주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에 움직이고 있다. 네, 에디킴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I'll be there. 정말 놀랍죠. 39년 만에 재회인데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와, 어떻게 그 드넓은 미국 땅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일을 하게 될 확률. 세상에, 진짜 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여튼 재회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고요. 놀랍네요, 정말.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이어갈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우연히 만나게 된 아저씨에게 들은 잊지 못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학생 S대 다녀요?
새벽 2시 신림동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웬 낯선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네 라고 대답하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 통학하는데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허했어요. 일은 이리저리 꼬이고 인간관계는 갈수록 어렵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시끌시끌하던 새내기 시절이 한참 지나가고 나니 남은 대학생활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만 남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그때 힘들어요? 아저씨의 한마디에 스르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저의 대화는 시작됐어요.
저 관악 마을 버스 타본 적 있어요? 내가 그 버스 기사하고 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학생이 다니는 S대 입학하는 걸 오래전부터 꿈꿨지. 참 예쁘고 착했는데 고2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버스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런데 어느 날 잔뜩 취한 채로 신림동 일대를 지나가다가 딸하고 닮은 학생이 S대 옷을 입고 친구들이랑 지나가는 거야. 딸내미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대학교 입학했겠구나 싶어서 그 길로 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지. 그때부터 버스 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요. 그때 우리 딸 닮은 그 학생도 탔나 하고
가슴 짠한 이야기에 먹먹함을 안고 따님 닮으신 분은 찾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아니, 결국 못 찾았어.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그럼 어때? 매년 3,000명씩 아들, 딸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버스기사 몇 년 하다 보면 시험기간이 언젠지도 다 알아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알지. 학생, 힘든데 무작정 힘내는 것보다 힘들면 가끔 이렇게 맥주 먹고 쉬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고 느끼면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좋아.
아저씨의 말이 정말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힘들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노려볼까 합니다. 요즘은 일부러 관악 마을버스를 타고 통학하곤 해요. 아직 아저씨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만두신 걸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인연이라면 언젠가 어디에선가 또 반갑게 마주치겠죠. 지난 10월 12일 SNS에 익명으로 올라온 사연이다. 소설이나 가짜 같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실화라며 올라온 이 사연은 훈훈하다, 가슴 뭉클하다, 눈물이 난다 등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관악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는 아실까? 자신의 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S대에 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 아저씨들을 보면서 뭔가 더 뭉클해지고 더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정말 딸을 생각하면서 매일 운전을 하고 계시는 그 기사 아저씨, 뭔가 괜시리 뭉클해지는 그런 글이었고요. 저도 일례로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지친 몸을 입고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정말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르신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뒷자리에 앉을까 앞자리에 앉을까 하다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뒷자리에 앉는 게 약간 실례된 것 같아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냥 이 학생은 무슨 일을 하냐며 어떻게 사냐며 고민이 뭐냐며 처음엔 갑자기 질문을 다 하시나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꺼내시는데 자기가 어느 회사의 중역 간부였고 나중에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까지 하게 됐다 하면서 막 인생 얘기를 쫙 들려주시는데 막 눈물이 막 날 것처럼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막 가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네. 자, 이제 또 벌써 마지막 이슈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감성 온도 막 올라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 하루 15초씩 이것을 하면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시킬 수 있고 또 한 번, 딱 한 번 크게 이것을 하면 5분간의 에어로빅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바로 이것, 웃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늦은 밤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때 한 남자가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이어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한다. 뭔가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건지 이내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기 시작한다. 정막을 깨는 웃음소리에 사람들은 당황한다.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얘기로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그의 엉뚱한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다가 조금씩 미소를 짓기 시작한다. 급기야 그 사람처럼 함께 소리내어 따라 웃기까지 하는 사람들. 한 남자로 인해 전초란 무표정했던 사람들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이 번졌다. 모두 웃음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말았다. 미국의 한 음료 업체가 웃음의 전염성을 주제로 제작한 이색 실험 영상이다.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웃음은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거울 뉴런으로 불리는 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주어진 행동을 하거나 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목격할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웃는 사람을 봤을 때 거울 뉴런이 웃음을 나게 하고 신경활동을 활성화시켜 웃음과 관련된 감정을 떠올려준다는 것. 하루 평균 아이들이 웃는 횟수는 400번. 성인이 웃는 횟수는 단 15번. 어릴 적 그 많던 웃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웃음도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크게 한번 웃어보시길.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네, 우쿨렐레 피크닉에 웃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신나게 한번 웃고 싶네요. 네. 네. 가끔 이제 정말 누군가 웃는 모습만 봐도 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따라 웃게 되는 경우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정말 웃음은 전염성이 있고요. 하루 평균 15번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 참 심각하네요. 우리 한 2배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포이트리의 흐린 뒤 맑음.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가수 타로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에세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 데리스파이스의 고백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